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입니다. 그런 성경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5장 1240쪽입니다. 전체가 우리 오늘 내용인데 다 읽지 않고요, 몇 절만 골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의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17절 여러분 읽으세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렇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지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였다하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 되었다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같이 메대 사람 다리우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우는 62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서 5장 굉장히 특이한 장입니다.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렇게 글씨 쓰고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날 밤에 잔치가 끝나고 왕과 고관들과 뭐 모든 사람이 다 술 취해서 이제 막 떨어질 시간이 있어요. 그때 바로 족국인 메대 페르시아 군이 쳐들어왔어요. 바빌론 성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죽어요. 왕은 죽고 하는 그런 여러분 그 소위 그 BC 539년에 있는 10월 10일 날 있는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여기에 바로 그 전날 밤의 얘기를 기록한 겁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게 읽으면서 어떤 그 그림이 여러분께 그려졌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궁전에서 일어나는 그 대잔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날 시대의 모습과 똑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비슷합니다. 대잔치 심판이 선언되고요. 그 다음에 또 멸망이라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계시록 18장에도 보면은 우리 인간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 끝나는 그것을 뭘로 얘기하죠? 큰 성 바벨론이 함락되는 걸로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인공 여기에 다니엘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은 이제 마지막 때의 그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에는 이제 한 사람이지만은 신약으로 따지게 되면 그걸 뭐 엘리야 교회 우리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다니엘 그러니까 오늘 그 우리의 모습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이 망해가는 그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느냐를 말씀하는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다 다니엘 교회가 되지 않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은요 죽음을 앞둔 그러한 그 대잔치가 벌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 본문에 벨사살 왕이 연 잔치는 보면 조금 이게 우리가 흔히 고대에 있었던 그런 잔치와 좀 달라요. 천 명이 오잖아요. 뭐 규모는 뭐 이렇게 그 규모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은요 이제 몇 절이 2절에 보니까 왕 귀족들 왕후들 그다음에 뭐예요 후궁들 첩이죠. 그러니까 모든 첩들까지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왕과 고관들이 모여서 이렇게 잔치를 벌리게 되면요 첩들까지 오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다 왔어요 거기에. 그리고 그러니까 좀 통념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감각적이고 뭐랄까 흥청거리고 방탕하고 뭐 이런 이미지가 이제 이걸 보면 이제 떠오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요. 2절에 아까 우리 방금 읽었듯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금그릇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그걸 가져와서 뭐예요? 첩들까지 다 그걸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뭐 금은동 뭐 철 뭐 다 만든 그런 그 신을 갖다가 아까 우리 몇 절이죠? 그 4절에 보니까 이제 찬양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빼고 나머지 있는 모든 우상들은 다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악하고 뭐랄까요? 그냥 아주 교만하고 그다음에 그런 아주 거대한 그런 술 파티가 지금 열린 겁니다. 근데 더 특별한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이때는요 메대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성을 포위할 때예요. 이게 뭐 학자마다 다 다르긴 한데 뭐 시간은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이제 여기 지금 이제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때 당시는 벨사살 왕과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게 역사책에 보면 나보니두스가 맨 마지막에 나와요. 끝난 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 왕이 나보니두스고 아들이 이제 벨사살인데 뭐 양자예요. 근데 그 자세한 얘기를 하면 복잡하니까 그건 빼겠습니다. 바벨론 역사 망한 거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은 이제 들어보면 이렇게 다 나와요. 옛날에는 다니엘서 5장 자체가 그 성경의 권위를 갖다가 부정하는데 사용했어요. 역사상에 안 나와요. 근데 나중에 이제 20세기 초에 들어서 역사에 나와서 이제 나보니두스라든가 이런 여러 여왕들이 나와서 이제 관계가 나오는데 그 지금 복잡하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나보니두스는 왕은 첫째 왕은 포로 됐어요. 외곽에 있다가 하다가 지금 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바벨론 성이 우리 역사에 배웠듯이 그 정말 난공불락 아닙니까? 성이 뭐 대단했습니다. 성 높고 말이죠. 크고 그다음에 그 성 위를 갖다가 네 대 전체가 그냥 동시에 나란히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성이었어요. 그리고 또 성 주변에 강을 파갖고요. 그 강들을 끌어들여서 원수가 포위한다 해도 강물에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 성이에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어떻게 지금 포위가 됐는데 이런 거대한 잔치를 갖다 열어줄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엔 그렇습니다. 임박한 죽음 앞에서 자기에게 닥친 그 죽음의 현실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러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어떻게 하든지 지금 피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잔치를 갖다 지금 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시대의 모습입니다. 세상에는요 지금 보세요 거대한 술 파티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종말이 선고가 됐잖아요. 불신자들도요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 그런 얘기하죠. 그건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급속도로 달려갑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이 점점 더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매 순간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내가 죽음을 향해서 그리고 지구가 종말해서 급속도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만약에 느낀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못 살아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지금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 모든 것 있잖아요. 그죠? 세상 문화까지 다 합해서. 그 모든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실을 갖다가 도피하기 위해서 찾는 거짓 은신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본문에 그 죽음의 현실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은신처가 몇 개 나와요. 한번 볼까요? 한번? 오늘도 똑같은데 3절 보면은요. 자기 왕후들, 후궁들까지 다 불렀어요. 그래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사랑, 로맨스, 쾌락, 그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요새 보면은요. 온통 세상이요. 사랑에 미쳐있는 것 같아. 노래도 그렇고 영화, 뭐 옛날부터 그랬어요. 지금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문학과 그런 주제가요, 드라마 다 사랑입니다. 요새는 이성 간의 사랑만 갖고는 이게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성 간의 사랑까지 끌어들여 갖고 지금 막 완전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혹시? 그런 어떤 연애, 사랑, 로맨스 무슨 뭐 그죠? 그런 여러분 그 사랑은요 구원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네. 사랑에 빠지면은 아주 내면의 깊은 욕구가 내가 충족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은 그 사람을 보면은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아요. 옛날 생각해 보세요 한번. 구원이 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그녀, 사랑하는 그이가 나한테요. 이게 빗대서 얘기하는 건데요. 신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할 땐 모든 거 다 잊어버려요. 거의 빠져버립니다. 물론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죽음의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처절한 노력이 그런 그 영화나 드라마 그거 아니에요 혹시? 꼭 사람만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음악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 무슨 뭐 드라마 아까 그러니까 드라마 속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사랑도 나한테 어느 정도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잖아요. 세상에 예술이 다 그래요. 예술. 그 세계 안으로 만약 빠져버리게 되면요. 사람들이 왜 예술에 이렇게 미치냐 하면요. 자기가 불멸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예술은 영원하다. 영원하긴 뭘 영원해요. 근데 그렇게 착각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갖다가 잠시라도 잊어버려요. 죽음이 다가오는 그 현실을 갖다가 자기가 잠시라도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좀 너무 시니컬하게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인간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 이렇게 문화를 얘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 여러분들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요 세상의 문화를 무분별하게 어떤 개념 없이 그냥 거기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빠진 사람들이 꽤 돼요 제가 보니까 물론 여러분 예술, 로맨스, 사랑 모든 거 다 그죠? 우리에게 그런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께 그게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언제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목적을 대로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 죄가 됩니다. 이성 간의 사랑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죄예요. 예술도, 무슨 예술이든 간에, 음악, 예술, 모든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겁니다. 그죠? 만약 그렇지 않는다, 그럼 죄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 유익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유익, 자기 성취, 자기 즐거움.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문화를 대하는 태도가요,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원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결혼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 위해서 했어요? 아니면 지금 바꾸면 돼요. 자녀 양육 마찬가지예요. 영화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모든 것, 우리가 하는 것들 그죠? 하는 모든 게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금 그릇, 은 그릇 다 가져와라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죠? 자기 성취, 과시, 권력, 무슨 뭐 우월의식. 야, 이건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네들이 정말 하나밖에 없다 그러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드릴 때 쓰던 거야. 그러니까 후궁들까지 다 금그릇 줄 테니까 그걸로 마셔, 술 마셔. 이거예요, 지금. 우리의 위대한 업적들을 갖다가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잠시 지나가다가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죽음 밖에 있어. 이걸 지금 이렇게 막 의식적으로 지금 뭐예요?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거대한 피라미드 세웠어요 과거에 오늘날도 거대한 빌딩들 막 그냥 세웁니다 거대한 기업을 갖다가 만들어냅니다 그 밑바탕에 있는 게 뭐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 바벨탑 쌓는 거죠 뭐 그렇죠? 나도 이걸 할 수 있다. 불멸의 존재가 되고 싶은 겁니다. 인간은요 여러분 죽음의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해나가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결국 이제 마지막 이렇게 딱 하고 본 그 핵심 자기를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세상의 문화나 모든 자기를 영화롭게 해서 죽음의 현실을 피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렇죠? 영웅 만들기. 우리 사람들은 보면 왜 이렇게 영웅을 만드니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음악도 그렇고 뭐 스포츠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왜 이렇게 만들죠? 내가 만든 영웅을 올려놓고서 내가 나하고 동일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도 같이 높아지고 불멸하는 그런 그 어떤 그 내부적 욕구 때문에 그래요. 정말 죽음 앞에서 발버둥치는 처절한 파티가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연결이 되세요? 그죠? 자, 세 번째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모든 신들을 찬양하리라 그랬죠. 하나님만 빼고 다 지금 잡신들 모든 재료 다 동원해서 지금 우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자기가 원하는 가짜 신을 만들어서 어떤 거기에 종교적인 도피처를 자기가 이렇게 삼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은요. 누구를 예배하지 않으면 못 사는 존재입니다. 뭔가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이왕이면 말이죠. 신을 만들어 놓는데 내가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신이라고 만들어서 내가 들어가서 경배한다 그러면 신도 섬기고 나도 섬기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우상이죠. 내가 원하는 세계관, 내가 원하는 그 종교관, 내가 원하는 구원관을 가지고 그 신을 갖다가 내가 만들어낸 게 종교예요. 세상 사람들이 만든 종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역사는 돌고 돌아 다음 생이 있어 윤회야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또 대표적인 게 또 뭐예요? 응? 선행을 하면 구원받는다. 해. 깨달으면 득도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게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려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참 이상해요. 우상에 대해서는요, 보면요. 이 일반 종교 우상에 대해서는 배운 사람이냐, 안 배운 사람, 지성인이냐, 비지성이냐 전혀 차이가 없더라고요. 진짜 소위 얘기하는 맹목적이 돼버리더라고요. 인도 후진국만 3억 3천 개 신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일본 가면 어때요? 가는 곳마다 신사죠. 신토라 그래갖고 자기 종교 몇 개? 800만 개. 자그마치 그 작은 거기 안에 800만 개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우상 숭배의 핵심이 뭡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려고 그래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이는 우상은 안 섬겨야지만은 결국은 뭐 같은 연결이 됐는데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렇죠? 이유가 뭐죠? 우상 섬김 우상의 그 핵심은 뭔가 하면 자기 숭배 아니에요. 자기 숭배입니다. 겉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것 같지만요. 속의 내용은 뭔가 하면 자기가 만든 신, 내가 원하는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 세계관과 나의 모든 걸 다 나를 안정시켜 줄 수 있고 나의 뭐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기 신으로 만들어서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께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그 우상의 대표적인 게 뭐죠? 늘 얘기하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왜 탐심이 우상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탐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아무리 내가 왕입니다. 내가 주님이 나의 뭡니다 하고 아무리 얘기하더라도요. 나한테 탐심이 있는 한에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탐심이 나를 이끌어가서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나를 숭배하게 됩니다. 내 필요를 찾게 돼 있어요. 내 유익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게 탐심이에요. 내 안에.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런 우상을 그래야 됩니다. 그죠? 자기 유익 찾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의 우상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버려야 돼요. 자, 제가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 오늘날 시대에 이거하고 너무 비슷하다 그런 얘기예요. 벌어지는 것들이. 자, 그래서 5절부터 보면은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악한 파티, 벌어지는 악한 파티 개입하세요. 직접 개입하세요. 개입하십니다. 그죠? 벨사살이 지금 왕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금그릇 가지고 막 그냥 그 신성 모독뿐만 아니라 도전하는 그런 행동들을 갖다 더 이상 못 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세요 지금까지. 그러나요 끝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냥 진노의 포도주를 밟아버립니다. 그렇죠? 그게 끝이에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그 잔이 이렇게 진노의 잔이 점점 차올라서 지금 여기 이 바벨론에는 그냥 간 거예요. 더 이상 인내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개입해서 파티를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손가락으로 벽에다 쓰게 됩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본 왕의 얼굴빛이 막 그냥 사색이 되죠. 넓적다리가 뭐 표현이 아주 재미있는데 녹는 것 같대요. 그리고 두 다리가 뭐예요?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고 되어 있어요. 파티가 깨지고 노래와 흥과 춤과 모든 게 다 중단돼 버립니다. 그죠? 그날 밤에 죽어버리고 제국은 망해버립니다. 지구상에 역사상에 일어났던 그 모든 제국들이 동일한 패턴으로 갔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동일한 패턴이 될 겁니다. 몇 시간 뒤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대한 파티가요 흥청거리면서 지금도 열리고 진행 중입니다. 계시록 13장을 보게 되면요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파티가 더 흥청거려요. 그죠? 더 신성모독이 심해집니다. 더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더 비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시시각각 지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죽음을 앞둔 거대한 파티가 온 지구상에 진행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 공동체로. 다니엘이니까 그죠. 다니엘 한 사람이 아니에요. 개인보다는 공동체니까. 다니엘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지금 다니엘이 보여줬던 그것은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갖다 그대로 여기서 우리 이렇게 교훈하는 겁니다.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과 함께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과 지위와 명예와 이런 세상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다니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17절 보십시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여러분 이게 잘 보면은요 다니엘이 겸손하게 왕 앞에서 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야, 이 벽에 쓴 글씨를 갖다가 누가 읽고 해석해 주면은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고 셋째 통치자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게 셋째 통치자는 자기 밑에 부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둘째고 셋째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이렇게 잘 둘째래 내 다음 사람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 다니엘이 뭐라 그러죠? 아니 왕이요 예물 필요 없어요. 당신이나 가지시오. 나에게 주려고 하는 상급 지위 셋째 틀이다.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나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왕이 화가 났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망해. 여러분 이게 지금 다니엘이요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왜 이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죠? 망해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세상 것들을 갖다 나한테 취할 수 있을 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자기를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다니엘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세상에 대한 재물과 지위와 명예와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돈이나 뭐 지위나 이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설령 가졌다고 하더라도 머리가 좋고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가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얻거나 지위를 얻거나 회사에서 더 막 하기 위해서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 얻고 싶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러면요 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게 다 별로 갖고 싶은 게 없어야 돼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정말로 세상에 있는 것이 별로 게 나한테 이렇게 없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있다 그러면 버리셔야 돼요. 철저하게 권력과 재물과 지위와 거기에 대한 욕심을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욕망이 없는 사람이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죠. 저는 누구나 다 인간이라 그러면 다 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도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그거 욕심은 그냥 본능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죄성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돼요?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그죠?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의 철저하게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바라보고 정말로 그런 그 권력과 그런 그 돈과 그 욕심을 할 때 그러면 다스리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탐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마지막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아주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없으면 다 무너져버려요. 이게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그거 없는 상태, 탐심, 아까 우상 숭배를 그거에다가 이런 그 세상에 대한 그 마음 그런 것들이 다 완전히 깨끗하게 비워버리고 정말로 그 디시플린이 된 그 상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 뭐 믿음, 뭐 교회 직분 뭐 톡톡 쌓아 올려 보세요. 여러분 무너져 버려요. 한 순간에 다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 갖다가 가정에서 잘 키우면 돼요. 장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만약에 뭐 지혜도 주시고 다 줬다고 하면 뭐예요? 그냥 받으면 돼요. 그냥 받으면 돼요. 감사하게. 근데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주셨죠?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야 너 하나 잘 쓰라고 그런 재산과 그런 그 지위와 그런 너의 지식과 그 준 거 아니야. 그거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 세상에.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사람들 축복하고 준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쓰라고 준 거야. 그럴 거예요. 그럼 그대로 그냥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주신 목적대로 쓰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특히 한국교회 뭐 미국교회는 제가 내부 사용을 막 진짜 자세히 잘 이렇게 뭐 밖으로만 알지 미국 목사님 친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많아 이렇게 이게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근데 한국은 다르잖아요. 제가 잘 알아요. 왜 한국 교회가 죄송합니다만 이 지경이 됐습니까? 물질주의, 혼합주의, 또 무슨 주의 있어요? 요새는 사회주의, 자유주의 그런 물결이요. 막 그냥 완전히 다 휩쓸려 갑니다. 완전히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성도들이 교인들이 예배는 드리는데 일주일 동안 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거의 비슷하게 살아가요. 재물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지위에 대해서, 회사에서 모든 거 다. 그러면 그죠? 앞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그걸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걸 보면서 그걸 갖다 책망하고 그러지 말라 그러고 개혁하고 회개시키고 바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안 한 거예요.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가로막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래요. 너희는 떡으로 살면 안 된다 그래요. 뭘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거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떡으로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지금 오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요. 떡으로 살아요. 떡으로 삽니다. 정말. 말씀으로 살지 않아요. 떡으로 살아요. 말씀도 있고 떡도 있고 그건 떡으로 사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사는 게 말씀으로 사는지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어떻게 하죠? 줄이게 한대요.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죠? 줄이게 만들었어요. 줄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나를 주셨는데 40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만나, 그죠? 아침 메뉴, 점심 메뉴, 저녁 메뉴. 그 다음 날 아침 메뉴, 점심 메뉴 다 만나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외에는 줄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무슨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무슨 훈련이죠? 여호와의 입으로 뭐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건 뭔가 하면요. 너들이 몸을 입었기 때문에 안 먹으면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먹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빵도 추구하고 동시에 말씀도 추구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문맥을 보세요. 어떤 말씀이에요? 빵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살아라는 뜻이에요. 이게 일용할,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갖다가. 일용할 양식은요, 음식, 집, 또 뭐예요? 노후 대책, 인슈런스, 또 뭐가 있어요? 뭐 하여튼 차, 다 들어갑니다. 우리 살아야 되니까. 차 없이 못 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잖아요. 믿으세요? 아세요. 아시고 준 거예요,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요, 더 잘 먹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추구하면 그건 죄란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떡으로 사는 겁니다. 떡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면은요, 나머지는 그냥 주세요. 다시 그렇게 사는 게 바로 뭔가 하면은 말씀, 떡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꾸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떡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라 하는 게 이게 바른 그 해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많이 주었던 적게 주었던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지금 주신 그 일용할 양식이 내가 늘 강조하듯이 여러분을 향한 최선입니다. 믿으세요? 정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장시키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미 확장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줄이면 돼. 그죠? 여러분, 아까 제가 탐욕이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탐욕이 우상이야? 우상 숭배야? 그러면 사람들이 나는 아니라 그래. 여기 있는 사람 다 아니라 그래. 탐욕의 기준이 어디까지야 도대체? 그죠? 왜냐면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뭐 탐욕을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 세상에. 그 사람들 다 보면서 아이 나는 아니야.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집에 그리고 살아가요. 여러분 탐욕의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자 성경에서요. 민수기 11장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11장 4절 5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 탐욕이 나오죠. 그죠? 탐욕이 설명돼 있어요. 이 탐욕은 전염돼요. 탐욕을 품음에. 자 보세요. 이제 이게 탐욕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면서 뭐 생선, 오이, 참외, 부추, 마늘 뭐 이런 게 생각난다. 그런 게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탐욕의 정의를 아시겠어요?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 탐욕이 뭔지가. 어디까지가 탐욕이고 어디까지가 탐욕이 아닌가. 물론 개인마다 달라요. 개인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그죠? 그러나 기본 가이드라인이 여기 나와. 기본 원칙이 원리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40년 동안 매일 세 끼 아침에 점심 때 저녁 때 만나만 먹어요. 그죠? 그렇게 먹다가 너무 힘들어. 너무 지겨워. 그래서 나 고기 좀 먹을래요. 나 채소 먹을래요. 나 오이 먹을래요. 뭐죠 또? 무슨 뭐 과일 먹을래요. 그게 탐욕입니다. 탐욕의 기준이 너무 낮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죠? 물론 이제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수준에 맞춰야 돼요. 근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이게 광야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 인생을 살고 있는 건 믿으세요? 우리 광야 인생이에요. 지금 현재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이걸 가지고 남을 보면 안 돼요. 자기를 보세요. 저 사람 탐욕해. 그러면 안 되고요. 그건 다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면 족합니다. 만나 하나면 좋게요. 먹고 살면 좋게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지 않아요? 고기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고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채소 오이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게 탐욕이에요. 주어진 일용할 양식에 여러분 정말 만족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이상 나한테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집도 못 사고 아파트에 있더라도. 가능한 한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와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에 기울이시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께 요구하시는 겁니다. 생존에 관심을 두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돈과 지위와 권력과 그 모든 데서 세상 곳에서 다니엘처럼 자유로운 다니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 보게 되면은요, 18절에서 24절 쭉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은요, 두 번째는 세상의 죄를 책망하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교회가 다니엘 교회예요. 18절에서 24절까지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그 뭐죠 지금 그게? 앞에 봐야 안 나와요. 밑을 봐야지 왜 앞을 보고 있어요. 찾아놓는데 18절에서 24절. 무슨 얘기죠 이게 지금? 자, 다니엘 불러왔어요 지금. 벨사살 왕 앞에 와서 그러면 벽에 써있는 저 글자를 해석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해석은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이. 왕을 향해서요, 그냥 막 책망하면서 뭐 하는 게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왕이요, 아니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는지 직접 보지 않았느냐고. 물론 부친에게 할아버지예요 여기는. 그것도 직통이 아니라 좀 외가 쪽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이렇게 뭐 정신병인지 뭐 하여튼 뭐 성경 안 나와 있지만 그죠? 자기가 동물처럼 흉내 내죠. 그래서 왕 위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났다가 바깥에서요 그냥 막 거기서 들짐승처럼 살아간 거 그거 알지 않느냐? 당신 그걸 알면서 왜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을 갖다 가져와서 지금 술 퍼마시고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길이 저기 쓰인 거예요 하고 지금 이렇게 그 죄를 갖다가 그러니까 왕이 범한 죄를 갖다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날 교회 다니엘 교회 선지자적인 사명입니다. 네.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해야 될 사명입니다. 오늘날 거짓 선지자 교회가 너무 많아요.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구별법 어떻게 구별하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 그거가 물론 맞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여러분 뭘로 저 사람 거짓 선지자야? 참 선지자 그렇게 구별하죠 여러분? 예레미야 8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8장 1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주의 상처를 갖다가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 여겨요? 가볍게 여기면서. 이게 핵심이에요.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없다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죄를 갖다가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그 모든 죄를 갖다가 가볍게 여겨요.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도 선지자인데 그게 죄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죠. 그것도 모른다 그러면 그건 뭐 말도 안 되죠. 그죠? 죄인 줄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 정도는 괜찮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너무 과격해. 그 사람은 근본주의자야. 요새는 근본주의자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서. 예레미야 하지 마. 내 말이 맞아. 다 괜찮을 거야. 앞으로 평강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거짓 선지예요. 사람들은 그 말 듣기 좋아하죠. 제가 이제 한 번 더 얘기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지금 현재 중요한 그 이슈이기 때문에. 아주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예요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난주도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늘도 지금 일부러 지금 제가 종말에 대한 그 얘기를 갖다 이제 설교를 일부러 하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가 여러분 동성애가 죄인 줄 알게 모르게요? 당연히 알죠. 그거 모르는 교회도 있긴 있는데 그건 뭐 이제 그 뭐 아예 아니고 그죠? 자유주의 아예 아니고 문제는 뭔가 하면요 우리 같은 이 안에 있는 그 교회라고 할지라도 죄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죄를 갖다 어떻게 그냥 가볍게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아니 왜 유독 동성애만 그렇게 우리가 반대해야 되느냐? 탐욕과 같은 그 더 큰 죄도 더 많잖아. 그게 더 문제잖아. 근데 왜 그건 지적하지 않고 동성애만 갖고도 지적해? 이게 지금 복음주의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적 주장되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죠? 탐욕 금지법을 안 만드니까. 그러니까 차별 금지법만 만들어요.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서 동성애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해서 발언하지 못하도록 회개하라 뭐 이런 얘기 못하도록 교회 입을 막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교회 노릇 못하도록 지금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러냐 하면은요, 교회가 왜 퀴어 축제도 못하게 방해하냐? 그거는 교회에 나쁜 영향만 준다 사회에 대해서. 교회는 그죠? 그다음 말이 중요해요. 복음을 잘 살아내기만 하면 돼. 이거 맞는 말이죠. 복음 얘기도 해요 지금. 복음을 잘 살아내야 돼. 너나 잘해. 교회가 사회의 죄를 갖다 그렇게 나가서 외치면서 하기 전에 먼저 교회가 제대로 하라.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선지자니까.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나가죠? 성정체성 혁명으로서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저항하는 겁니다. 만약 이 흐름을 갖다가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이거는. 한국에만 흐르는 게 그 흐름을 갖다가 자기가 알면서 알 거야만 제 생각 알면 아니, 모르면서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알면 돼요. 가서 공부도 하라 그러면 돼요. 무식한 데 피하고. 근데 만약에 알면서 알 거야 알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아주 티피컬한 거짓은 좌파 기독교 주장이에요. 티피컬한. 그 동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게 지금 제가 아주 굉장히 미묘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을 갖다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양의 탈을 쓴 이리. 그러니까 바깥으로 보면 구별이 안 돼. 다 양이야. 속에만 양 이리예요.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걸 갖다가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요 문제를 희석된 의미로 물타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철저하게 부패한 죄인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그 화목하게 된 것이 예수 십자가의 피 때문입니다. 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전가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내게 전가돼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똑같이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내 삶으로 순종하고 대위임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한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맞는 교리입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십자가 얘기하고 같이 예수 얘기한다 그래서 같은 거 아닙니다. 양의 탈을 쓴 일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마지막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이거 지금 모든 성경 보세요. 마지막에 결국은 미혹이에요. 양의 탈을 쓴 일. 여러분 정확한 교리를 깨닫고 십자가 복음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은 교회가 저 여러분이 임금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미국, 한국 다. 근데 동시에요. 만약 그들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죄를 범할 때는 절대로 침묵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죠?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처럼 해야 돼요. 오늘 다니엘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처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다니엘처럼 목숨 내걸고 가서 그냥 왕 앞에 가서 죄를 지적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가 무조건 비판하고 사회를 갖다가 무조건 막 정죄하고 그러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해야 돼요. 다니엘은 지금 이게 회개도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면 근데 이제 이미 심판이 선고돼 버렸어요. 근데 지금 오늘 밤에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심판을 선고하죠. 우리는 핵심은 뭔가 하면 죄 지적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들이 동성애자들은 누구나 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의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정부의 강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만약 정부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서 죄의 길로 간다고 한다면은요, 어떻게 돼요? 반드시 교회가 일어나서 다니엘처럼 책망해야 돼요. 책망해야 됩니다.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기도하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침묵하는 것은 동조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 로이드 존스 같은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진리를 갖다가 진리대로 선포하지 않고 감추는 거니까 상대방을 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진리를 갖다 내가 다 얘기하지 않아 이렇게 감추는 거 있잖아요, 그죠? 진리를 감추는 것도 이단을 전하는 거와 똑같은 죄악이라 그래요. 저는 그 말에 아주 정말 다룰 법 없다는 그 정말 제가 동감합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합시다. 그 제가 이제 토론하는 걸 갖다 좀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랬지만은 이 그 정경 뭐죠? 정교 분리라고 하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사용해. 그러면서 지금 아니 교회가 왜 정교 분리, 정치와 국가와 교회는 분리됐는데 왜 나와서 떠들어대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왜 뭐 차별금지법 반대하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종교 분리는 출발이 뭐죠? 어디라 그랬어요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미국 헌법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쓴 거예요. 처음으로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헌법에다가 이 교회와 국가가 분리된다. 근데 그 의미가 뭔가 하면요, 국가가 어떤 특정 종교를 하나를 가지고서 국교로 만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국가가 정부가 어떤 특정한 종교를 편향되게 지원하고 그것만을 위하는 그런 걸 막아버리는 게 정교 분리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그걸 거꾸로 쓰죠. 정치나 국가는 교회를 간섭하려고 그러고 막 그냥 별거 다 했잖아요. 종자는 막 전체 다 해서. 그러면서 교회가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 정교 분리인데 왜 떠들어? 이런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이렇게 거꾸로 돼버렸죠? 정교 분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왜 이렇게 됐죠?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은요, 일제시대 때 그 슬픈 역사인데 일본의 교회들이 일본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다가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한국의 신사참배를 할 때 일본 교회에서 이제 그 뭐 명단들도 나오고 그래요. 거기에서 이제 그 이걸 갖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종교 분리야. 왜 한국의 교회들이 너희들 그저 신사 참배 반대해. 너희 그럴 사람, 너희들은 종교니까 영적인 일에만 종교 일에만 해. 이것도 하나 예배야, 예배 의식이야. 그러면서 정치에는 간섭하지 못하고 그런 막 삼일은 그게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그게요. 거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를 탄압할 때 교회를 갖다가 이제 봉쇄시키고 하려고 하는 걸 가지고 와서 정교 분리 원칙을 써서 거꾸로 이용한 거지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그걸 갖다가 지금까지 그냥 나가는 겁니다. 완전히 뭐예요? 성경과 분리되는 주장입니다. 위배되는 주장입니다. 원래 정교 분리라고 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일제 때 그 쓰던 그 교회를 봉수하게 쓰던 것들을 갖다가 지금 그대로 그냥 한국 사람들이 와서 다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국가 권력 위에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중세 시대처럼 어떤 뭐 기독교 국가를 만든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합니다. 우리는 정부와 그 모든 국가 권력에 복종합니다. 세금도 내요. 정확하게 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국가가 죄를 범하고 말씀에서 벗어나서 위반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 교회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만약 침묵하면 어떻게 되죠? 동조하는 죄예요. 히틀러 정권에 독일 교회가 침묵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 어디 야드바시 한번 그 가보세요 한번 뭐라고 써 있어요 딱 써 있어요 거기 크리스천 교회가 600만 죽였다 그래요. 왜냐하면 동조하는 거는 똑같은 죄예요. 그거는 독일 교회가 안 동조 컨페션 교회 몇 개 빼고 아주 아주 소수 빼고 동조하면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가 침묵하면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거예요. 그러면 동조하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나도 그냥 괜찮다고 찬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정말 사회와 국가가 잘못 갈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바른 책망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갖다 온 교회가 낼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똑바로 해석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똑바로 선포하셔야 돼요. 말씀을 갖다가 복음을 선포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25절에서 28절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벽에 써 있는 그 글자를 갖다가 이제 읽고 해석해요.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아람으로 써 있었는데 그게 자음만 있어요. 히브리어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정확한 뜻을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 읽은 거예요. 아람어 아는 사람도 그 세상 지혜들과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벽에 쓴 글자처럼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떤 식으로 우리를 갖다가 지구를 끝내버리시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 다 써있죠 여기에. 근데 세상 지혜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봐도 몰라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기 나와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11절 14절 보게 되면요 다니엘은요 불신자들 눈에도 뭐라고 하냐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그렇게 돼요. small god로 되지만은 우리말로 바꿔버리면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그걸 알아요. 그 사람들이. 나도 알고요. 나도 알고 남들도 알아요. 요한 1서 2장 20절에 보니까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아는 이라. 우리 모든 거 알아요.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성경 배워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문맥을 봐야 되는데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느냐. 이게 모든이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이게 이런 얘기야. 문맥을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런 기름 부음이 없어서 빠진 거예요. 설령 우리가 성경을 안 배웠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내가 진짜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이 읽는다고 한다 그러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께 모든 걸 다 알려줘요. 최소한도 이단은 절대 안 빠집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마귀의 미혹에는 안 빠져요 절대로. 왜 그래요? 성령께서 말씀을 바로 해석해 주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내가 바로 말씀을 해석을 했다 그러면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산다는 의미 안에는 뭔가 하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다니엘처럼. 똑같이 말씀대로 살았고 다니엘은 말씀대로 전했습니다. 26절에서 28절 보세요.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해석하는 겁니다.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준바 되었다 함이니라. 왜 베레스로 되어 있죠? 아까는 우바르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라고 하는 건 접속사예요. 그리고 그 바르신은 그거는 복수고요. 베레스가 단수예요. 단수로 지금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단어를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왕이 앉아 있어요. 그죠? 다니엘이 지금 앞에서 한창 설교가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마지막으로 해석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그죠? 당신은 끝났어. 당신은 저울에 다니까 미달이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나라 이제 나눠버릴 거야. 그래서 메대파사가 적국이 와서 이제 여러분 만약에 그 얘기를 갖다 들었다 그러면 온전할 수 있겠어요? 다니엘이 온전하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지켜서 온전했지만은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이게 목숨 걸고 전하셔야 돼요. 왕이 듣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여러분들 분노합니다.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 선지자 사명을 갖다가 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전한다 그러면요 파티가 깨져버려요. 세상 파티가 그 사람들이 막 정말 비유를 상하게 합니다. 비난받아요. 그래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물론 근데요 전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렇게 전하셔야 돼요. 내 삶이 그래야 되고 아주 지혜로워야 됩니다. 말 복음을 전할 때도요 정말 지혜롭게 전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요 지혜로운 복음 전하는 전략을 갖다가 아주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뭡니까? 누가복음 10장이에요. 예수님의 스트래티지예요. 누가복음 10장대로만 하면 돼요. 저는 그래요. 참 우리 누가복음 10장을 가지고 우리 선교 나가고 또 누가복음 10장을 가지고 또 우리 이 지역 전도도 나가고 하는 사람들 보면서 참 늘 이렇게 감사하는데 그걸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여러분 뭘 느껴요? 이야, 예수님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안 느끼세요? 그죠? 선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라. 그죠?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둘씩 짝지어서 동네에 들어가고 집 방문하고 다 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정말 가는 곳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복 빌러 왔다. 복을 받아야 된다. 복을 평안의 복을 다 전합니다. 그리고 평안의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하고 머무르면서 평안의 사람을 갖다가 제자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갖다가 사역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가는 곳마다 뭐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복음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쫓아내면 그냥 쫓겨나면 돼요. 정황하지 말고 신발만 털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순결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전략입니까? 우리가 교회가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일본에 가서도요 이 방식을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열매를 주셨어요. 분위기 봐서 되게 와 대단하다 이러면 아마 느낄 거예요. 그죠?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러시고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이분들이 가서요 와 이 15명 7명 우리 유스까지 포함해서 오다떼에서 3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아오모리에서 5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무츠 마지막에 이제 두 팀이 합했어요. 무츠로 가서 하늘 때는요 12명이 영접했습니다. 총 몇 명이에요? 20명. 20명. 놀라죠?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본에서 일주일 동안 사역했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로. 이게 그 가쿠모도 목사님이 막 좋아갖고 저한테 그걸 보내왔어요. 그 뭐 일본어 라인 갖고 왔는데 SNS를 갖다가 보내왔는데 그냥 자기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막 그냥 너무 좋아하고 막 그 견고성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그 어디에 아오모리 그 현이죠. 거기에 이제 그 뭐죠? 요코하마 타운이 있어요. 요코하마라는 그 타운이 그 중간에 그 무츠 가는 길에 있는 거기에요.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12명이에요. 우리는 전도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미 교회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이미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15명이 일주일 동안 가서요. 20명에서 교회 세워왔어요. 나머지 교회들도 그렇고. 우리가 순종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한 그 기도 응답이고 15명이 정말 누가 보면 10장 예수의 스트레티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여기에 2000년 전에 워크했던 것은요. 오늘도 워크합니다. 일본에도 워크합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예,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계시의 영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전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정말 선지자적인 역할을 다 선지자적인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다니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다니엘 교회